10장 32절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그를 인하여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챔피언은 자신의 경쟁자나 적들을 상대하는 사람입니다. 챔피언은 자기 자신보다는 자신의 사람들을 위해서 싸웁니다. 그들의 성공은 그들을 유명하게 만들어 줍니다. 매 4년마다 올림픽이 열리고 있습니다. 다양한 국적의 선수들이 한 곳에 모여서 토너먼트를 통해서 누가 챔피언인지를 결정합니다. 각 나라마다 대표자들을 필요로 하는데 만약에 대표자가 없다면 아무 종목에서도 메달을 따거나 승리를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게임에서 이겨서 메달을 따는 것보다 더 심각한 결과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게임이 아닌 것입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온 민족이 죽고 사는 것이 달려 있습니다. 누구도 이 갈등을 피해 갈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단지 한 국가의 명예에 관한 것일 뿐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어떻게 챔피언을 보내주시는지를 오늘 성경 본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설교의 주제는 열정적인 챔피언을 예비하신 놀라우신 하나님입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세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무서운 적. 둘째, 예상하지 못한 섭리. 세 번째, 결심한 챔피언입니다. 열정적인 챔피언을 예비하신 놀라우신 하나님, 무서운 적, 예상하지 못한 섭리, 결심한 챔피언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전쟁이 시작되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골짜기를 중간에 두고 산이 이쪽과 저쪽 편에 있습니다. 그 골짜기 이쪽 편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고 그리고 골짜기 저쪽 편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때가 어떤 시점인가 했을 때 15장 35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을 더 이상 찾아가 보지 아니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신이 사울을 떠났다라는 것을 이 선지자이며 제사장인 사무엘의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버리셔야 하는 그런 심각한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하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선택을 받은 사람이었지만 그가 범한 중한 죄로 말미암아 이제 그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부터 내버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악신이 사울에게 다가와 그를 괴롭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어두운 시절의 사태는 더 악해져서 그때 블레셋 사람들의 침략을 받아야 했습니다. 블레셋은 이렇게 이스라엘의 지도자에게 일어난 일을 이미 파악하고 그때를 기회로 삼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와 동시에 블레셋 사람은 그들이 가장 자랑하는 골리앗이라는 장수를 데리고 전쟁을 하러 나왔습니다. 골리앗이 어떤 자입니까? 첫째, 그는 블레셋 사람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약속의 땅에 거하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도 예배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이방 민족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을 더 차지하려고 나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였습니다. 둘째로 그는 이방 블레셋 사람일 뿐 아니라 엄청난 무기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4절에서 6절까지 이 무기들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청동투구를 투고 청동투구를 쓰고 125파운드 즉 약 58kg이라 하는 갑옷을 입고 그의 다리는 노스로 만든 갑옷을 입고 있었으며 그의 창은 가장 위험한 무기 중 하나였습니다. 그 창 날은 약 7kg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방패를 든 자가 따로 있을 정도로 그 방패는 엄청나게 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는 엄청난 거인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9피트 반 정도라고 하니까 약 지면에서 농구 골대만큼 되는 그런 키를 소유하고 있는 자였습니다. 이 블레셋 챔피언이 와서 이스라엘에게 도전하였습니다. 그가 무엇이라고 말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리고 그 사람이 나로 더불어 싸우게 하라라고 합니다. 이렇게 전쟁에 준비가 되었고 엄청난 무기와 신장을 소유한 거인과 과연 누가 싸울 것입니까? 둘째로 골리앗은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종으로 만들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골리앗을 대항하여 싸우지 않는다면 이스라엘 전체가 노예가 될 것이라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미 그들이 약 400년 가까이나 한 이집트에서 한 노예 생활을 통해서 얼마나 그 노예의 삶이 혹독하고 비참한 것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는 하나님의 군대를 계속해서 모욕하였습니다. 말하기를 내가 오늘날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다라고 확신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이렇게 모욕하면서 그는 얼마나 기고만장하였겠습니까? 16절에서 말하기를 골리앗이 단 한 번 그렇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한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 아침과 저녁으로 자기 몸을 그들 앞에 나타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싸움 기간 동안 그는 엄청난 자신감과 두려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그 마음에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의 믿음과 교만의 이유는 하나님 대신에 그가 가지고 있는 무시무시한 병기들과 그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체구에서 나오는 힘, 그리고 그가 오랜 싸움의 경험 속에서 나오는 기술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도 두려워할 것이 없는 장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는 마치 하나님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나올 테면 나와봐라, 내가 다 무찔러 주겠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마치 너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참되시다면 그가 너를 도와서 그가 나보다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어디 있느냐라고 자신 있게 소리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일 여러분들이 그런 골리앗과 같은 거인, 싸움에 능한 자가 나와서 여러분에게 호통을 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당당히 거인 골리앗에 맞서서 그 장수 앞에 나아가 싸우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엄청난 두려운 자 앞에서 조용히 여러분의 생명을 보존하길 원하시겠습니까?
36개 조랭랑을 넣지.
저도 그럴 것 같습니다. 11절에 그 이스라엘 군대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크게 두려워한다라는 이 단어의 원어의 뜻은 어떤 물건이 완전 산산조각 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묘사할 때 쓰여진다고 합니다. 그 마음의 두려움이 어느 정도인가 했을 때 아무 싸우려고 하는 의지가 없게 만드는 그런 상태를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리앗의 그 위풍당당한 모습과 거침없는 말들은 온 이스라엘 군대를 두렵게 하고 조금의 전의도 가지지 못하게 하는데 성공하였던 것입니다. 누구도 용기를 내어서 이 두려운 적을 싸우고자 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군대는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하지 아니하고는 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신다면 싸울 수 없는 게 하나님의 군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지 아니하면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의 군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이미 사울을 떠난 시점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군대의 지도자였으나 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더 이상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사울은 다른 병사들과 마찬가지로 크게 두려워하는 자일 뿐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국가 위정자들을 위해서, 목사님들, 말씀을 맡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 지도자가 어떤 방향을 따라서 가느냐에 따라 그 지도자를 따라가고 있는 자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각 가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각 집안의 가장인 그 호주 아버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각 가정이 영적으로 어떻게 싸울 수 있는지를 보여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적들의 상대가 될 수 없습니다. 그 적들은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 주변을 살피고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골리앗과 블레셋 뒤에는 바로 사탄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적은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도 저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도 우리를 공격하고자 그 먹잇감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오늘 하나님을 모욕하는 세상의 권세 앞에서 이런 식으로 대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세상은 매일 여러분의 믿음을 그리고 저의 믿음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너의 하나님이 참되고 사실임을 증명해 봐라. 그분이 너와 함께 계신다면 너는 왜 나와 함께 겨루지 않고 싸우지 않고 있느냐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매일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세력들에 대해서 경계하고 또 경계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은 늘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서 그들의 가진 무기와 그들의 멋진 모습과 그들의 모욕하는 메시지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 수와 그 양과 그리고 눈에 보이는 권력을 늘 자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골리앗은 위협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탄을 섬기게 하도록 그리고 사탄의 종이 되도록 싸우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사탄은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쉽게 포기하고 그리고 또한 싸우려고 하기보다는 종이 되려고 합니다. 우리의 본성상 사울과 같이 믿음이 없습니다. 비록 우리가 신자라고 하여도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같이 그 순간에 믿음을 사용하지 않고 물러서는 자가 되기 쉽습니다. 사탄과 세상은 강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의 상대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전혀 이 악한 챔피언을 대항할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합니다. 그 누구도 맞서 싸우려고 하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군대를 위해서 사울보다 더 나은 자를 예비해 주실까요? 이제 두 번째 대지, 예상하지 못한 섭리입니다. 오늘 본문은 12절에 우리를 싸움터로부터 시선을 옮겨 목초지로 우리의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에서 다윗이라는 어린 목동을 접하게 되고 그 다윗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의미는 사랑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다윗은 전혀 전사 같아 보이지 않고 싸움을 도두는 자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는 여덟 아들 중에 마지막 말째 아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큰형 셋은 이미 전쟁터에 나갈 수 있을 정도로 신장과 나위가 다 싸울 만한 전사의 자격 요건을 갖춘 것 같아 보입니다. 다윗은 홀로 그렇게 아버지의 집에 남겨져 아버지의 얼마 되지 않은 양떼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엘라 골짜기로부터 무려 10마일, 약 16km나 떨어져 있고 그 고요한 베들레헴에서 양들과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은 겉으로 보기에는 다윗이 아무 준비가 되어 있는 자처럼 보일지 모르나 사무엘상 16장에서 기록된 것처럼 그의 중심은 하나님 앞에 늘 준비되어 있는 자였습니다. 16장에서 기록되기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신이 그와 함께 하였고 그렇기에 하나님은 그를 전쟁터로 보낼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어떻게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목동으로서 준비시켰는지를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한 자였습니다. 그는 사울에게 수금을 타는 자였다라고 16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왕실에서 왕의 사랑을 받았던 자였다면 얼마나 쉽게 교만해질 수 있었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왕실에 있었다면 그는 마치 대통령 비서실에서 근무했던 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얼마나 그 최고 권력자 옆에서 권력에 빌붙었다면 그 권력을 등에 업고 교만해지지 질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여전히 그 자신의 임무가 끝나자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와 그 아버지의 몇 안 되는 양들을 돌아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양을 돌보며 하나님이 그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목자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겸손한 자이면서 동시에 권위에 순종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무리 그 아버지가 부탁하는 일이 작은 일이라고 하여도 그는 아버지에게 순종하였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얼마 안 되는 양떼를 돌보았습니다. 또한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 형들을 위해서 전쟁터로 음식을 가지고 가는 심부름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특히 그의 마음을 이스라엘 진영에서 준비시켰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보여주지 못한 엄청난 지도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가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을 들었을 때 그는 그것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를 바로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24절에서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다 도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울은 이 순간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사울은 그 지도자의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울은 그 전쟁터에서 그 하나님의 군대를 이끌고 있었지만 그가 하는 것이라고는 다만 돈과 결혼과 신분 상승, 세금 면제 등을 통해서 자기를 위하여 싸울 누군가를 찾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가 용맹한 지도력을 가지고 그 적진으로 나아가서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기보다는 뒷전에 앉아서 두려움에 그 대신 싸워줄 누군가를 간절히 찾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 그 왕의 모습이 군인들의 사기를 북돋지 못했을 것임이 틀림없습니다. 이런 상황이 25절에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더러는 가로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이미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전쟁에서 패배한 것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자기의 마음에 부합한 사람 다윗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셨습니다. 26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곁에 섰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군간데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마치 이 말씀을 보면 싸움의 대가가 무엇인지에 다윗의 관심이 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가 전하고자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골리앗은 하나님과 그의 군대에게 부인할 수 없는 모욕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시라 살아계신 분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골리앗 같은 이방인이 하나님을 그렇게 짓밟아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다른 것은 참을 수 있을지 몰라도 그가 섬기는 하나님을 무참히 모욕하는 골리앗을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그리고 그 하나님에게 속한 군대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진정 살아계신 분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상하지 못한 섭리로 다윗은 이스라엘 진영 안과 밖에서 군인들의 용기를 고취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다윗은 그의 큰형 엘리압의 비난을 듣게 됩니다. 그가 자기의 동생, 가장 작은 동생 다윗에게 노를 낸 것은, 그리고 화를 낸 것은 바로 그가 그 어린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였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전투에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교만으로 가득 찬 엘리압과 같이 우리는 그 싸움을 싸우고자 하는 다윗을 비난하는 자가 되기가 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속에 위대하신 분이었습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은 그 다른 모든 적보다 더 크고 더 강하신 분이었습니다. 우리의 몸에서 질병이 방치되고 치료하지 않으면 그것은 더욱 심해지게 됩니다. 영적인 부분에서도 하나님의 군사들은 그 영적인 싸움에서 지고 있으면 그 영적인 질병은 계속해서 심각해져서 결국은 전혀 하나님을 위해서 싸울 전의를 상실하게 됩니다. 며칠 동안 이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 앞에서 자신을 드러냈다고 하였습니까? 40일 동안이라고 그랬습니다. 첫째 날 아침, 그리고 첫째 날 저녁, 둘째 날 아침, 둘째 날 저녁, 무려 80번 동안이나 80번을 그 하나님의 군대 앞에 와서 그렇게 당당하게 골리앗이 외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동안 이 이스라엘 군인들의 마음속에는 얼마나 그 두려움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으며 이제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군대라는 그 정체성마저 잊어버린 상황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 모든 전의를 완전히 상실해 있는 하나님의 군대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셨고 그 개입은 다윗을 통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먼저 불신과 두려움을 막아주셨습니다. 이제 오늘의 마지막 대지, 결심한 챔피언입니다. 다윗이 결정한 결심을 할 때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도망갈 수도 있었고 아니면 당당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골리앗 거인 장수를 대응하여 싸움터로 그 골짜기 최전방으로 나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 선택의 기로에서 다윗은 주저하지 않고 당당히 그 블레셋 장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의 관심은 내가 어떻게 하면 골리앗으로부터 도망가서 내 목숨을 부지할까 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위해서 무슨 이유로 싸울까?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29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가로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다윗이 먼저 싸워야 했던 것은 자신 안에 있는 그 불신과 그리고 자신 안에 또는 자신의 그 동족의 마음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두려움이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울이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제시했죠.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사람에게 어마어마한 지위를 부여하고 어마어마한 세금 감면을 해주고 그를 왕실의 후계자로 맞이하겠다. 즉 그때 당시에도 물질에 대한 사람들의 그 동경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아무리 많은 물질을 준다고 하여도 그 물질이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없앨 수 없었다는 것이죠. 돈으로 영적인 전투를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질로는 물질의 세력을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바로 믿음.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믿음, 그것으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가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가 키가 큽니까? 골리앗처럼? 아니죠. 다윗의 키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다윗이 가진 무기가 어마어마합니까? 가진 것이 전혀 그렇게 다 골리앗과 비교해 봤을 때 가진 무기가 전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 다윗이 골리앗의 비방과 모욕하는 소리를 듣는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골리앗의 모욕을 들었습니까? 아침과 저녁으로. 하지만 그것에 대한 반응을 보인 사람은 다윗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32절에서 다윗이 유일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인하여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골리앗은 하나님의 적일 뿐입니다. 다윗이 이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골리앗과 여러분이 골리앗과 같은 무서운 적 앞에 있다면 어떻게 싸우시겠습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이 죄짓게 만드는 골리앗이 있을 것입니다.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강해 보이는, 그리고 세상에서 무서울 것이 없는 그 죄짓게 만드는 골리앗이 있을 것입니다. 그 골리앗과 싸우기로 결심하셨습니까? 아니면 그 골리앗과 싸우기보다는 골리앗 밑에 들어가서 그 골리앗이 섬기는 사탄과 마귀를 또 따르는 한 명의 수하에 불과하기로 그렇게 자신을 그들의 손에 맡기는 자가 될 것입니까? 종이 될 것입니까? 미국과 같은 나라에서는 그런 자가 되기 쉽습니다. 한국보다는 훨씬 역사도 짧기 때문에 실용주의가 강하고 이 미국이라는 곳에서는 물질주의가 훨씬 강합니다.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전쟁터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면 물러설 필요도 없고 물러서서도 안 되는 것이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영적인 전투입니다. 사울과 엘리압의 정신은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그들의 정신은 우리가 더욱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사람을 두려워하게 만들어줄 뿐입니다. 골리앗도 결국은 사람인 것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인 것입니다. 거인도 사람 아닙니까? 대통령도 사람이고 엉망잔자도 사람입니다. 비굴하게 하나님을 모욕하는 세력의 하수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수는 있지만 우리의 두려움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보다 커서는 안 됩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 12주일 32 문답에서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까? 그 답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나는 그리스도의 지체이며 그분의 기름 부으심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사탄과 죄와 세상 권세에 대항해서 싸우는 자들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다윗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전쟁터에서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합니다. 그를 인하여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주 예수께서 사탄을 대항하여 싸우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분의 십자가로 죄인들을 대신해서 그 마귀와의 싸움에서 죄와의 싸움에서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예비하심을 기뻐하고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실패밖에 없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그를 인하여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